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르신을 뵈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읽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몇 장이라 그랬죠? 예, 1장 1절부터 4절인데 이런 다시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귀한 시간을 드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시고 또 연약함에 쌓여 있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시며 슬픔과 근심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부터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과 그 마음이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단이 다윗을 밀가루로도 청구하였듯이 우리 각인을 넘어뜨리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 수많은 병균을 이기고 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신 말씀이 우리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죄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옛날 중국의 그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제가 중학생 때 국어하고 한문을 저는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읽고 했는데,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가 어떤 의미고 뜻인지는 아시죠? 근데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옹치마는 말 그대로 하면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옹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그 명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집에.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옹이 너무 근심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그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세웅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좋은 말이 집을 나갔는데 왜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뛰어왔어요. 아버지, 그럼 뭔 일이 있느냐? 아버지 집 나갔던 아들이 아니고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아버지 그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놈인지 순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가지고 다른 이성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웅이 막 기뻐하는데, 아버지가 또 뭐라 그러시냐면, 세웅아, 꼭 기뻐할 일만은 아니란다. 무슨 도사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갔던 말이 돌아오고 또 한 마리가, 더 좋은 말 또 한 마리가 왔는데 얼마나 기쁘냐고,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이 아들이 집 나간 말이 데려온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타고 막 광야를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가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뭐라 그러시냐면, 아시겠죠 이제? 말 안 해도. 아니 아버지, 왜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버지는, 애야, 그게 꼭 슬퍼할 일은 아니야. 조금 있으니까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그 뭐죠? 움직일 수만 있는 사람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세홍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된 일입니까?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을 우리는, 아, 이건 좋은 일이야. 또 이건 나쁜 일이야. 아, 이건 기쁜 일이야. 혹은, 아, 이건 슬픈 일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판단이 틀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고 정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보시죠? 어제 저녁에 다 보셨죠? 예. 네, 본단 말입니다. 아니, 보는 게 보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제가 중국에 몇 번 다녀왔는데, 한 번은 중국의 아주 깊은 시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볼 일이 있어갖고 잠깐 밖에 나왔는데, 말 그대로 암흑천지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깜깜한지. 그죠? 자,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래서 뭐 독수리의 뭐 시력이 얼마다 해서 뭐 1km 떨어진 것도 본다고 하잖아요, 독수리는. 그죠? 또 그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뭐 3.5 뭐 이런다 그래요. 여러분들 시력은 대략 얼마쯤 되십니까? 현대인들은 워낙 그 TV 휴대폰을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력이 이제 많이 약해져 있죠. 근데 그 몽골은 평야가 쫙 펼쳐진 곳에서 멀리 보는 그게 이제 생활화되기 때문에 그 시력이 그렇게 다들 좋다 그래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도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못 봅니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사람들이 요즘 시대 들어와서 이제 어떤 말들을 흔히 하냐면, 그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요즘 부쩍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 말을 들어서 뭐 손해볼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그거는 동의를 하고, 이렇지만 뭐 아내 말을 들으면 뭐 손해볼 게 없다,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좀 남편들이 철이 덜 들어가지고 아내의 조언을 들어야 될 때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정도는 또 인정을 해야 우리가 밥도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야 되는 그 여성의 소리가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 무시하고 이제 갔다가는 막 엉뚱한 곳에 가서 고생하니까. 근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으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 거하고 내가 보고 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나도 분명히 길을 보긴 봐요. 근데 내가 보는 시각은 지극히 제한적인 공간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저 언덕 너머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코나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운전하기 전에는 경찰 아저씨들을 겁을 안 냈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찰 아저씨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없는 줄 알고 위반을 했는데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에 경찰 아저씨가 탁 서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탔는데, 교회에 그때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 전날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오토바이 탈 때 꼭 헬멧을 써라, 그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 약수터에 물 들어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물통을 지고 가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헬멧을 써라. 야, 잠깐 아침에 일찍 갔다 오는 건데 뭐 경찰이 있겠어? 무시했어요, 그 말을. 그리고 오토바이를 안 타고, 오토바이를 안 탄 게 아니라 헬멧을 안 쓰고, 오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토바이를 타고 커브를 돌아가고 탁 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딱 부르더라고요, 저를. 코너만 돌아도 거의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내가 본다? 지극히 제한적인 걸 보는 거죠, 본다는 게. 사람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 이상의 고주파는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또 그 가청 주파수보다 낮은 저주파의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보고 듣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내비게이션의 시각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커브를 돌았을 때 상황을 볼 수 없지만 내비게이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내가 있는 곳과 커브 돈 곳의 상황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는 게 길이 빠른 거죠. 다 이해되시죠,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접어놓으시고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급하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우리가 보는 판단을 한 번씩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분이 하늘에서 보시는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이 보시는 그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수를 적게 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 이건 슬픈 일이야, 아 이건 짜증나는 일이야, 이건 괴로운 일이야, 우리 얼마나 그렇게 쉽게 단정 짓습니까? 그죠? 세홍처럼. 세홍이 아버지가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 인간이 보는 것을 초월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섣불리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막 자기 주장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별로 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왜 우리가 그것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막 자기 주장을 늘어놓기만 바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태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남이 말하는 걸 쉽게 가로막고 막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대화하기가 싫어지죠. 그런 사람하고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만 줘도 굉장히 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 필요한 태도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신비주의자는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땅값이 뭐 얼마 오른다 이런 건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그걸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 그 흔히 말하는 무당 목사.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땅값이 오르고.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그 목사님의 신기를 받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그죠?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장차 있게 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 강가에다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네. 평지에다가 그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죠? 야곱의 그 아내 중에 라헬이 그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이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베노니하고 이름을 지어요. 왜? 지금 엄마가 그 애를 낳으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엄마 없이 커야 돼, 얘가요. 그러니까 이 애를 생각할 때 이 엄마의 시각에는 슬픔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바꿔가지고 베냐민이라고 하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곱이 어떤 면에 참 부족한 면도 많았지만 굉장히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른손의 아들하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에 시기심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다니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블레셋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받아요. 그죠? 블레셋 왕이 시글락 가서 살아. 그래서 이제 시글락 성에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털을 잡고, 아이고, 이제 좀 쉬겠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블레셋 왕을 따르는 장수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막 부지런히 가보니까 자기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에 불을 내고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강해 보여도 직장 마치고 어디로 오냐면 집으로 오잖아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집에? 그 여우 같은 아내지만 아내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금자리고 안식처죠, 남자들에게는. 그런데 세상에 그 겨우 보금자리 하나 얻어서 가족들하고 이제 자리 잡아놓고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 와보니까 보금자리가 불탔어요. 그리고 처자식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다 큰 남자들, 군인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통곡을 하면서 운 거예요. 다윗도 같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다윗하고 다른 군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이거는 차경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죠? 예, 30장 6절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슬퍼하다가 슬픔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다윗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더 진행이 된 거예요. 야, 우리 저 다윗 따라와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여러분도 때때로 신앙해갖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 저 사람 따라와서 우리가 잘 된 게 뭐가 있어? 결국이 이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원망하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다윗은 어떤 태도가 나왔냐면 보세요.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거기서 용기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이 성취가 아직 안 됐잖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 약속을 따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코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형편일 때 다윗은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 쫓아가거라. 그래서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을 무찌르고 처자식과 빼앗긴 걸 다 다시 찾아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긴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깐 사이에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시글락에 계속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될 게 아니라면 시글락에 그냥 터잡고 살면 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돼서 사무엘 하에 딱 들어가면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왕이 돼서 이스라엘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이 불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죠? 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겨우 털을 하나 잡았는데 이게 다 불타다니. 그리고 다윗은 다른 군인들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됐으니까 다윗은 가중으로 어려운 거죠.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다윗은 더 깊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다시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상 주는 거? 따랐을 때 상 주는 거? 농공 행상이라 그러네.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 장수들이 되고 그 계곡 공신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먼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30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31장에 사울, 원래 왕이었던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뭐만 보였습니까? 시글락이 불탄 거, 자기의 처와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 절망적인 환경, 이것만 본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어떤 형편 속에 또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그 환경 속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시편 73편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나와요.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는데 시편 73편에서 그 아삽은 엄청난 신앙의 고비를 만납니다. 절망하고 낙담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악인들은 너무 형통한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시면 시편 73편을 한절 한절 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었는가. 근데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형편을 마주했을 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중에요.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한다. 아침마다 징책을 받는다.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웃에 사는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했단 말입니다. 천만 원 벌고 싶은데 막 2천만 원씩 벌어버리고. 혹시 여기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천만 원 벌고 싶은데 한 백만 원밖에 못 벌고 그렇죠? 근데 그 악인들은 천만 원 벌고 싶은데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쪄가지고 막 살이 튀어나올라가고 자기는 너무나 이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고백을 이제 속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믿는 거 다 헛거다 이렇게 고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믿으면 뭐해? 다 헛거야. 이렇게 고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너무나 번민이 됐어요. 근데 이 아삽이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이 참 뭐 다시 뭐 다룰 의미가 없겠지만 아삽이 성소에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 안에서는 아무리 풀려고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나아갑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누굽니까?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악한 자들 다 이렇진 않죠. 근데 이상하게 시험 들면 또 그런 게 보입니다. 예, 시험 들면 꼭 그렇게 보여요. 사단한테 속으면 꼭 그런 사람만 또 보여요. 그러고 또 반대로 자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너무 고난이 심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면. 자, 자기의 상태를 이제 몇 절에 이야기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악행을 하거나 예? 뭐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죄와 세상과 경건치 않은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현재 보고 느끼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삽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고 복된 것은 17절 자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복된 내용이라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전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만 보였어요. 자기는 막 고난이 많고 그 괴로운 것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서는 도저히 그게 풀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줬습니까?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사악한 자들이 형통한 게 보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18절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자 지금 서 있긴 하지만 아주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자, 이제 그래서 아까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보였는데 지금은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깨울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 그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컸고, 그 목포 유달산 골짜기에서 제가 컸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촌에 산 것보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수시설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시궁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에서 이제 집들인데 물을 버리면 시궁창으로 모여갖고 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궁창에 보면 막 그 풀이끼 같은 것도 많고 물이 지저분해요. 물이 막 흘러내려요. 근데 꿈에 제가 그 시궁창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궁창 물이 흘러가는 그 이끼 속에 뭐가 언뜻언뜻 보이는데 보니까 얼마짜리? 10원짜리 동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용돈이 10원이었거든요. 요즘은 10원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도 않아요, 애들이. 100원짜리는 줍나요? 저는 어릴 때 향수가 있어가지고 10원짜리도 땅에 떨어져 있으면 꼭 줍습니다. 쓸 때도 없지만은 꼭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놔요. 근데 세상에 그 10원짜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그 손님들이 오잖아요. 뭐 애삼촌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시면 50원이나 100원을 줘요.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 시궁창에서 10원짜리를 막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막 죽고 있는데 얼핏얼핏 50원짜리가 보여.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올척인데 100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택 로또 당첨된 기분으로 막 그것을 모아갖고 이제 손에 가득 있는데 누가 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성수야! 성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 꿈을 깬 거예요. 그 꿈꿀 때 너무 좋았는데 깨갖고도 요 꿈인 게 뭐 꿈인 줄을 몰라가지고 막 돈 어디 가는가 찾아.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어요? 하라고 우리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좋은 꿈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2부 꿈을 다시 그 꿈을 연장하기 위해서 2부 꿈을 다시 잤다니까요. 그 꿈을 꾸려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꿈은 꾸고 있을 때는 진짜 같아요. 그죠? 그 귀신에게 쫓기는 꿈 꾸면 막 진짜 같잖아요. 막 얼마나 두렵고 겁납니까? 진짜 같아요. 그런데 깨면 허상이에요.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형통함은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성도들을 속여서 믿음도 좋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적당히 세상에 발맞추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죠.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생각하면 이 정말 현실 같았지만 허상이었구나.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말을 입을 열지 못하고 심판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유구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제가 좀 우리 학생들 유구무원이 뭔지 알아요? 하은아? 유구무원이 뭔 뜻이지?
역시 하은이가 똑똑하네요. 이분이 있으나 말이 없다. 그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아 하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올 때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좀 있었던 때였어요. 이제 그 이야기만 조금만 다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학생들 그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도 아마 전에 제가 한번 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학생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두 주를 했어요. 근데 첫 주는 다른 선생님이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주에 제가 가서 어떤 반을 맡게 됐어요. 근데 학생들이 14명인가 이제 저희 반에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가니까, 그, 이제 교사 모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요일 날 서울에 용산에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갈 거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학생 수련회를 했는데, 당일치기로 서울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갔다 올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몇백 명이 되는 학생들이니까 통제가 어려우니까 옷을 그 학생 수련에 온 학생들에게 전부 티를 하나 나눠줬어요. 그 여학생들에게 동일한 색으로 하고 남학생들도 동일한 색으로 해가지고 이 옆에 이제 뭐 메태 학생 수련에 이렇게 이제 글씨를 박아서 티를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티를 준비하도록 애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저희 반에 왔어요.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애들아, 목요일 날 서울에 갈 예정이니까 옷을 그 수련회에서 나눠준 그 티를 다 준비해서 입어라. 다 있지? 근데 14명 중에 두 녀석이 그 옷을 지난주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 빨리 찾아봐. 그럼 말았어요. 화요일 날 저녁이 됐어요. 이제 저녁 말씀을 마치면 이렇게 이제 그룹 모임을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반별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야, 그 옷 잃어버린 애들 옷 찾았니? 아니, 아직 못 찾았는데요. 그래? 좀 잘 찾아봐. 그럼 이제 수요일 날이 됐어요. 수요일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제 그런 간증들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우리가 이제 은혜롭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고 이제 수요일 저녁이 돼서 또 이제 반별로 그룹 모임을 가진 거죠. 내일은 어디 가는 거죠? 용산 전쟁 기념관을 가야 돼요.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 얘들하고 이제 저녁에 무슨 시간을 갖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애들을 살펴보니까 한 애가 티를 하나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뭔가 자세가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남의 옷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얘들아, 그 옷 준비 다 됐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광주에서 온 아이인데 그러니 선생님, 제가 이 옷을 세빌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빈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근데 제가 그러지 막 그럴 수 없는 게 다른 반 애들은 다 티를 갖춰 입고 왔는데 우리 반 애들 둘만 그냥 옷을 입고 가면 저도 창피하잖아요. 교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제 체면도 있고 근데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옷을 못 찾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네 알아서 해라 이랬어요. 잠언인가 전도서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은 동조한 거예요, 그거에. 근데 이제 애가 그 말을 해놓고도 지도 편치가 않은 거죠. 남의 옷을 훔친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서 모임을 가지는 그 방이 우리 반 애들이 자는 방이 아니라 다른 반 애들이 자는 방인데 모임만 우리가 거기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옷인데 다 똑같은 색이잖아요. 남자 애들은. 그러니까 가져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숨치고는 싶은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애를 딱 보는 순간에 굉장한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그 말씀 듣고 은혜롭다고 하고 아멘했잖아. 근데 지금 현실이 딱 오니까 훔치는 거 내 길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보는 현재 상황과 판단 속에서는 이 길밖에 없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이 비록 부정한 길일지라도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네 알아서 해라 그랬겠어요. 근데 불편함에 밀려오면서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거 당장 내려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들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이 밤에 어떻게 기도를 해서 어떻게 그 옷을 찾으며 내일 입고 갈 거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옷 잃어버린 애 두라고 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다. 그날은 말씀을 안 전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옷 붙잡고 있던 그 광주애가 먼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 입고 서울에 가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옷을 세빌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찾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찾게 될 거라는 믿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가 또 기도는 하나님 아무개가 옷을 세빌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네 알아서 해라 그러길래 나도 그러면 세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 옷을 학생들이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아멘 했어요.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또 알고 있지만 현실이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타개해 나갈 인간의 방법, 수단이 앞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이제 자야 돼요. 자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데 서울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날 일 마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애들이 아침 일찍 씻고 준비하고 식사하고 막 간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광주애가 막 뛰어온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왜? 옷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옷 티 뒤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그 사이즈 L, 뭐, S 적힌 거 있죠? 거기다 이제 지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잘도 안 보이던 옷이 아침에 애들이 옷을 좀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 옷이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사위 잘 됐다. 그래서 다른 애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걸 찾게 해주셨다면 제 것도 찾게 해주실 텐데. 그 서울애였어요, 걔는. 너 찾았어? 아, 저는 못 찾았는데요. 그래? 빨리 가서 준비해. 이제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제 다 준비해갖고 버스를 타는데 그 애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마지막으로 왔는데 뭐라냐면 선생님! 하고 또 애도 온 거예요. 저도 찾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어떻게 찾았냐. 애들이 다 지 옷을 입고 빠져나가고 나니까 옷이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막 와가지고 다 처박아 놓고 있잖아요. 그 거의 전쟁, 피난민 수용소 같아. 애들 모아놓으면요. 그 두 주 동안 있어야 되니까. 정리하라 해도 안 돼요. 다 빠져나가고 하나 구석지에 그 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가 표시해 놓은 그 옷이더라는 거죠. 입고 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의 옷을 훔쳤을 거예요. 그죠? 그 옷을 입고 갔겠죠. 그리고 그 애들은 그 모임에 와서 책에 있는 하나님 외에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에게 숨겨둔 은혜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보이십니다. 이런 그 룻이 룻과 오르바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룻과 오르바는 룻이 처음부터 아 이스라엘 나라 가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보아스라는 사람 나 만날 거야.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안 보였어요. 보아스는 숨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가봤자 무슨 그 기대할 게 있냐.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는다 치자. 그 애가 성장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계산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머물렀어요. 룻은 이 모압은 저주받은 곳이다. 여기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그걸 봤어요. 시어머니 그 가정에 와서 살면서 그걸 본 거예요. 길은 지금 어떤 것인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 그것이 있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숨겨뒀다가 보여주신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자, 우리 그걸 조금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부활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산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온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은. 자, 그 다음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본다는 건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인간적인 그 계산, 판단,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자,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말고 믿음으로 보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빛입니다. 자, 빛이 없으면 못 본다 그랬죠,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때때로는 인간적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이신 세계를 얻은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명백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정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여시고 길을 보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길이 없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물 가운데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구원의 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미련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870장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어 주 따르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 그오니 주님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약하나 내 마음 정해 당신 밖에는 나를 채워줄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주여 아시나이다. 이 험난한 인생에 참빛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어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영의 손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 전진하도록 나를 격려하소서. 주여 당신 밖에는 내가 따르고 싶은 그 누구도 없음을 주여 아시나이다. 나는 연약하여서 넘어지오나 주만 섬길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앞에 놓인 수많은 세상의 것 내가 버릴 수 있게 주님 알기 원하니 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참된 길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가사처럼 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을 따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 말고 참빛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빛을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빛이 되고 그 길의 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저 악한 사탄도 우리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의 빛 대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부활의 몸을 입고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